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중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만남의 기억이 상처로 남기도 하고 또는 트라우마로 깊은 고통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영웅적인 사역으로 교회사에 비교 불가능의 업적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많은 사역은 결코 홀로 감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생에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잊을 수 없는 도움과 배려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겐에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는 구리 세공업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수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섭섭하고 힘든 기억을 남긴 이들 일이 그의 생애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에게는 함께 해주었던 많은 동역자들, 제자들, 끝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베풀어준 그 고마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참 고마운 사람들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 중에는 일생 동안 그와 동행하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도사에게 늘 함께 주었던 제자들, 동역자들,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사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었던 많은 무명의 평신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바울을 로마교회의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로마교회에 계신 이러이러이러한 성도들을 내가 잊지 못하고 감사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로마서는 15장 33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게 말해서 하고 싶은 모든 기록을 다 마쳐서 마감하는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을 부록처럼 첨가하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배려와 사랑과 돌봄과 섬김 때문에 오늘의 내가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자신이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30명 가까운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여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 가슴 속에 늘 감동으로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베라고 하는 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베베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분들을 환영해 달라고 추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를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또 우리 자매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적극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베베가 속해 있었던 겐거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근 대도시인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과 일정 정도의 교제와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그래서 잘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겐거리아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된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나중에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인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평신도 대표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성 디아코노스가 필요했던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교회는 가장 생존이 힘들었던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는데,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남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디아코노스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여성 집사라는 직책이 공식적으로 교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2세기 되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시대에 공식적인 집사 직위를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겐거리아 교회 안에서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겐거리아 교회 좋은 일꾼임을 강조하는 것은 베베가 평상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눈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바울 자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무슨 일인가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베베의 역할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낼 때 그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책을 맡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적극적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헬라말 프로스타테스라는 말을 라틴 말로 번역할 때 페트로무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도시들 안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해주고 돌보아주고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페트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아무도 베베가 겐거리아에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랑 생활 중이던 피난민 성도들이나 여러 교회 단체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라는 페트로무스의 직책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여러 사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위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그런 이해관계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사랑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분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삭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서약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기도했을 이 기도를 가리키는 서원기도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의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정처없이 먼 길 떠난 위험한 날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서원기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겐거레아에서 서원하면서 삭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무슨 긴박한 사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그때의 베베가 겐거레아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서 그 엄중한 위기에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옛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여러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베가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보호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의 위기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법률적인 위기에서 구조해 주었는지 아니면 식생활을 제공해 주었는지 교회 활동 중에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의 편이 되어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가장 삶의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도움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분은 정말 나의 신실한 보호자라고 감격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생존의 필수수단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이익이나 감정의 손상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풍속도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자로 자처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일이 교회 역할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보호자 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보호받았던 바울이 가슴에 그 사랑을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내 보호자였다고 고백하는 이런 간증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보호자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입니다. 3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그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그때 추방된 사람 중에 이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정착해서 자기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합류해서 함께 살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동역자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떠날 때 이 부부도 함께 바울을 떠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도 함께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는 이 고린도전서보다 1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의 로마에서 추방령이 해제가 되자 이 부분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에 충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이 당했던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에서 이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열렬한 활동을 해서 바울을 구출해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주변에 바다하게 소문나고 여러 교회 알려지게 되자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 일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사업을 잘 경영하던 그들이 바울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접고 고린도를 출발해서 에베소로 갔을 때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워하지 않고 전도하던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부분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 집을 예배처로 제공해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1세기엔 이렇게 집교회, 가정교회가 무척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집, 고린도의 가이오 집 등이 다 모두 교회로 인정되었습니다. 적어도 3세기까지는 우리 기독교회 안에 별도의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세기까지는 다 가정에서 모이던 예배 처소가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거리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이 절비했지만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에게서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가정집에서 모인 초라한 가정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무력으로 대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역사를 지배한 거대한 로마의 군사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포기한 채 초라한 가정집에 모여 비밀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고 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박해와 단속의 대상인 교회를 자기 집에서 모이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부분은 에베소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로마에 오자마자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감당하는 성도들에 의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주의 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힘썼습니다.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헌신적 희생을 보여주었던 이 부부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추천한다라고 성도들 앞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BC 5세기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어서 성경에 자주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우연히 조우하게 되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복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족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이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두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복음서인 것을 감안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가족들의 신앙 권선이 잘 알려진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루포는 후에 이집트 남부의 테베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교회 감독으로 헌신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온 가족들에게 내리셔서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역사에 남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일생 독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고향에 부모 가족들이 있었겠지만 바울 서신 전체에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면 아무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혈연들과는 절연된 상태에서 평생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외로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어떻게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에게 어머니의 모성으로 바울을 돌보고 아끼고 살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영국 버밍엄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그 마을에 있었던 영국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영국 연합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교회에서 환영해 주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교회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장로님 가운데 헬렌 장로라고 하는 여성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유학생 가족을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 주말이면 가족 전체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국 생활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피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바로 멕시코로 선교사로 떠났는데 10월에 선교사가 되어 갔는데 그 다음에 3월 부활절 휴가 때 이 장로님 네 분이 멕시코로 찾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들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걱정하시다가 사는 것을 보시고서는 안심해도 되겠다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손녀들은 이 헬렌 장로님을 지금도 영국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좋아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유학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을 터인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마 루포의 어머니는 평생 독신의 삶을 살면서 복음 전도에 전력하느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살아가던 이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알뜰하게 살폈을 것이고, 그런 이 루포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게 어머니 사랑이구나라고 느끼고 마음 뭉클한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이런 어머니의 영성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을 비방해도 끝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 자식에 대한 지지자 변호사가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모진 말로 책망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돌아서서는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 훔치는 사람들도 어머니들입니다.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도 어머니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곤경에 부딪히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가 베풀어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그렇게 가슴에 기억으로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날에 보호해 주었던 베베,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지켜주려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외로운 전도자 바울을 품고 지키고 돌보아 주었던 이름 없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이런 분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1세기에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까지 생각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알려지지 않고 숨겨 있었던 이런 분들의 돌봄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어준 베베, 목숨 바쳐 지켜주려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주의 종에게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이름 없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우리 이 모습을 함께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리더십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베베처럼 해보십시다. 브리스가릴라와 아굴라처럼 해보십시다. 이름 없는 이 어머니처럼 해보십시다. 가장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